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15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짓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헐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줄고 소리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 장하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무리 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은 4천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그 은혜를 주여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스가랴서 제6장.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네 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가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야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다가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유옴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가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인생은 누구나 최고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45절인데 천국이야말로 인생이 만나야 할 최고의 가치요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남들이 보기에는 실성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천국을 가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감격을 경험하곤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대하여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았을까? 천국을 어찌 볼 수 있었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천국은 바로 거듭남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누구나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할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이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중성을 발견한 사람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 다루면서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지, 알지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44절인데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46절이죠. 이런 말씀들의 배후에는 진리를 목말라 하는 갈증이 애절하게 묻어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에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영혼의 고독과 절망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때 비로소 최고의 삶의 가치를 발견케 되는 겁니다.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 보석을 지닐 자격이 없고 천국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성령님이니 십자가는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 마치 보석을 짐승들 앞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역시 같은 선언을 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와의 흥정에 있어 이겨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44절에 돌아가서 46절에 가서 했는데 누구나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무한하신 영광의 주님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의 처절한 삶의 풍경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가 돌아와 자신의 가치와 보석, 천국의 가치를 두고 저울질하는 처절한 인간 실존의 고민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흥정이 끝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천국의 가치 위에 두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이라는 보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천국과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보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보석 천국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흥정을 계속하고 있다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흥정에서 반드시 천국의 값짐을 확신하는 것으로 흥정은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하는 곳입니다.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 하반절, 46절 하반절입니다. 천국은 나의 어떤 일부분의 재산을 투자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지식, 지위,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라야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보화입니다. 주님은 재산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산만은 안 되지 라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천국이란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두려운 투자 자문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 제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지정의 중에서 정이 되겠습니다. 천국을 진정한 보물로 소유한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결코 식지 않을 겁니다. 그 가치와 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세상의 보석은 어둠 속에서는 결코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보화는 어둠 속에서 더 빛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게 될 때 오히려 더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히려 더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대상의 관계 없습니다.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는 화해의 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감사의 관계, 강도와 도적과 매국노, 문둥병자, 부정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문둥병자도 모두가 다 감사의 원인이 될 뿐인 천국의 표용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령에 관계없습니다. 젊어도 늙어도 소망이 동일한 감사의 사람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위기와 절망이건 감옥이든 천국을 가진 자는 괴롭힐 수 없습니다. 어디에 존재하든 어떤 상황 속에 갇힌다고 해도 천국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확신이 있고서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공황을 모르는 천국, 마침내는 상황을 정복하고 위기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결과할 것입니다. 거지 천국만 맛보고도 그곳에서 벗어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곡되긴 했어도 거기가 천국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천국이 가려져 있다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나의 일부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라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리는 감격과 화해의 장소, 그것이 다른 장소가 아닌 천국을 가진 자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이집트 장자와 동물을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나 양은 숫각 가운데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첫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처럼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대신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지만 나귀는 달랐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에 처음 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대신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이 어린 양이 아까워 그것을 나귀를 위해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목을 꺾는 것은 그 나귀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11장 12절을 보면 우리 사람을 가르켜 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 나귀처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귀의 삶과 죽음이 어린 양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려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대속을 거절하면 나귀처럼 목이 꺾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유순한 성품의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유부단하고 개성이 없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가르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도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도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과학자는 온유한 태도로 자연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신다고 믿는 신앙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를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욥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